여러분들 아마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몇번 언급을 하신 적이 있을 텐데요. 어거스틴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어거스틴이 City of God, City of Man이라는 이 책을 글을 남겼는데요. 뭐이 글의 요지는 이제 로마 시대 때이 로마 제국이 막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됐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담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근데 이게 어거스틴의 그 예전의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건 알지만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서 생기는 이 마찰도 있고 고민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키워드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사무엘하를 쭉 같이 잘 묵상하고 계시죠? 오늘 17장을 읽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번 주, 그렇죠. 이번 주에 17장까지 이렇게 좀 대충 다 읽으셨을 것 같은데, 차곡차곡. 근데 아마 쭉 읽다 보시면, 사무엘 하를 보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는, 대조되는 두 왕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의 왕국이고, 이거는 뭐 저희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 나라를 내가 너를 위해서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부터 계속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또 하나의 왕국은 오늘 본문에 확연하게 보이는 압살롬의 왕국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과 이렇게 대조시켜 놓은 게 그냥 뭐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한게 아니라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기 원하는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왕국은 특별히 두 인물, 이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라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좀 형성이 되는데 이두 인물을 중심으로 저희가 오늘 본문을 쭉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분위기를 잘 모르지만 아마도 중간중간에 되게 귀찮게 성경을 여기 찾아라 저기 찾아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이렇게 곱게 접어 놓으신 분들이 다시 이렇게 펴시고 오늘 본문을 좀 꺼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이두 왕국 얘기를 제가 했는데 두 왕국을 비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전략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 공동체다. 이게 오늘 말씀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세상을 이제 이 현대 시대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공동체에 이렇게 속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들 중에 이제 좀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취사 선택을 할때 전략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읽어봤을 그런 글 또는 어떤 뭐 강의나 이런 것들 중에 이 공동체, 나한테 맞는 공동체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How to choose the right community for me? 이런 질문에 그런 글들 또는 내용들 많이, 컨텐츠를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뭐 회사를 고를 때나, 뭐 아니면 이익단체에 내가 가입을 할 때나, 뭐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특정 어떤 이 공동체에 이제 우리가 어디 속할 건지 마음을 먹게 되면, 목적을 갖고 먹게 되면 거기에 속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그 최근에 살짝 봤더니 드라마 중에 그린 마더스 클럽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시는 분은 저밖에 없군요. 네. 그 보면 이제 아이들을 매개로 한 엄마들의 공동체, 이제 뭐 녹색 어머니회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거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그룹에 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그 뒤에 뭐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드라마에서만 드러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서도 사실 보면 그 엄마들이 굉장히 이 특징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바라보고 서로를 대합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런 공동체들을 뭔가 이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해서 내 중심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소속되려고 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인물들이 좀 덜어 보이죠. 오늘 본문 사실 좀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16장에 제일 앞부분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 이제 시바라는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바는 사실 므비보셋을 이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가만 보니까 이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19장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일단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보면 므비보셋을 주인이 없는 사이에 다윗에게 디스를 하죠. 그렇죠? 뭔가 이 므비보셋이 자기 왕국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걸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9장에 보시면 이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제 들통이 납니다. 시바뿐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본문 5절부터 14절, 16장의 5절부터 14절 보시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시므이는 한마디로 이 욕쟁이, 욕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을 언제 하는가 보면 개인과 가족의 불이익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대놓고 아주 상대를 헐뜯고 힘든 시간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뒤에 이제 또 뒤에 쭉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될 본문인데 다윗에게 다시 회개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쓰는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시므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시므이 역시 본인 중심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이 공동체에 속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세상에서 흔히 보는 이 성공을 목적으로 한 전략적 접근, 이게 세상에서만 보이는 거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참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뭐 이제 대표적으로 뭐 교회를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도 세상의 논리를 갖고 여기에 소속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가족의 단위로 들어갈 때도 가족이라서 가족은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 놀랍게도 혈연으로 맺어진 이 가족 간에도 뭔가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전략적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전략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두 인물, 아까 말씀드린 압살롬과 아이도벨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도벨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이도벨이 누군가요? 뭐 잘 아실 텐데 한때 다윗의 모사였다. 이렇게 15장 12절에 보시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모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제 counselor, 그러니까 왕이, 어쨌든 다윗도 꽤 지혜로운 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왕이 뭔가 지혜가 필요할 때, 지략이 필요할 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이도벨을 보면 그 삶에 이 전략적 관계 맺기가 너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데요. 보시면 이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모사가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근데 왜 배신을 하는가? 그걸 좀 보시면 일단 이 아이도벨은 지략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요. 상황 파악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착착착착 뭔가를 자기가 물밑에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지략과 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딱 보니까 다윗 왕에게서 압살롬에게 좀 기울어지는 거를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하고 진작에 전략적으로 다윗을 배반하죠. 그게 15장의 13절, 또 6절에 드러납니다. 근데 이 아이도벨이 얼마나 탁월한 전략가였는지 좀 본문에서 좀 드러나는데요. 다윗의 반응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아이도벨이 이제는 적이 된 아들 압살롬에게 이렇게 붙었다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적이 된 아들 편에, 그러니까 다윗을 떠나서 붙었다는 얘기를 들은 다윗이 첫 마디로 뭘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15장 3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저쪽 편에 붙은 사람 안 되라, 못 되라 이런 얘기로만 들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아이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압살롬 왕 밑에 들어가게 된 이 아이도벨 때문에 두려움에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압살롬 왕에 들어가자마자 이 아이도벨이 뭘 하는지 보시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아이도벨이 평소에 늘 하듯이 모든 관계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압살롬과 이 일화가 그거를 잘 보여주는데요. 아버지를 쫓아내고 예루살렘 궁에 이 압살롬 왕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압살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왕궁에 들어섰는데 이제 권력을 잡는 그런 이 단계에 왔는데, 그의 고민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 자기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이 그림자를 도무지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그러나요? 이 뭔가 자기 아빠에 대해서 아들이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이런 그런 현상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아이도벨이 놓칠 리가 없죠. 근데 아이도벨이 그 모습을 보고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을 들이댑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만인이 다 보는 앞에서, 그것도 백주 대낮에 장막을 쳐놓고 옥상에다가, 왕궁 옥상에다 장막을 쳐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곳에서 후궁들과 동침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뭘 뜻합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버지 밑에 있는 그 그림자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후궁들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on par인 사람, 동급이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런 전략이 사실은 굉장히 정말 보통 사람은 생각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오늘 본문이 아니군요. 16장에 보시면 맨 끝에 23절을 보시면 아이도벨을 묘사하는 장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겨졌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도벨의 그 계략과 전략은 신의 경지에 다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그걸 인정했냐면 압살롬도 인정을 했지만 보면 다윗도 그것을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자인 다윗도 인정을 해야 될 만큼 너무너무 모략이 뛰어났던 거예요. 완벽에 가까운, 감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전략가인 사람이 바로 이 아이도벨인 겁니다. 그러면 잠시 아이도벨을 놔두고요, 압살롬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압살롬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압살롬도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누이 다말에 대해서 이제 다말이 이 뭔가 이 좋지 않은 일, 그러니까 이 다말에 대해서 이 복수를 해야 되는 상황을 경험을 하는 걸 보고 암논을 그냥 살해해 버립니다. 암논이 자기 누이를 범한 것을 참지 못하고 죽여 버린 거죠. 근데 그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왕국의 지금 상황이, 아버지 왕인 다윗 왕이 이 지금 왕국의 상황이 암논이 다시 돌아와서 뭔가 나라가 좀 화평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압살롬을 보시면 뭐 앞뒤 뭐 이런 거 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해버리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중에 화해를 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계속해서 아버지와 대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다가 15장에 이르면 이제 제대로 반역을 하죠. 먼저 아버지 몰래 사람들에게 재판관의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민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모읍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 명목하에 자신이 헤브론으로 가죠. 그래서 자기 왕국을 거기다 그냥 세워버립니다. 반역인 겁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때 아버지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스카우트를 해오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워낙 뛰어난 전략가다 보니까 자기도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인데 아주 안성맞춤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사로 삼아버립니다. 이 두 인물이 만나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다윗의 공동체를 방해하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압도할 정도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15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 행보에는 거침이 없고요. 그 둘의 콤비는 아주 찰떡 콤비입니다. 약간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히도벨의 지략과 압살롬의 권력이 만나서 전략적인 왕국을, 다윗 왕국을 소멸의 직전까지 몰아가는 전략적 왕국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전환점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아히도벨의 이, 사실은 굉장히 모략가고 지략가인데 좀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까지 호흡이 너무 잘 맞고 그 행보가 거침없었던 이 두 인물이 처음으로 뭔가 부딪히게 되죠. 완벽에 가까운 전략으로 신임을 받았던 아히도벨의 제안에 압살롬 왕이 이제는 태클을 걸어버린 겁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왕을 위해서 제안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걸 보시게 되는데요. 그 제안에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히도벨이 내놓은 제안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흠이 없었는지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 그 요는 예루살렘을 장악했다고 마음을 우리 놓지 말고 기왕 이렇게 된 거 고삐를 더 땡겨서 완벽하게 우리의 왕국을 세우자, 다윗의 왕국을 완전 소멸시키자, 그래서 신속하게 도망간 이 다윗의 무리를 처리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런 경우들 아마 뭐 사극이나 뭐 이런 역사 속에서 아마 많이 대면하실 텐데 왕조를 찬탈한 새로운 세력, 소위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 꼭 하는 그 다음 단계에 있죠. 그게 뭐죠? 자신의 권력에 당위성을 세우고자 그 현존하는 왕과 그 가족과 세력들을 다 숙청을 해버립니다. 씨를 말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 한번 그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대충 이런 것들을 제안합니다. 일단 사람 12,000명을 풀어서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밤에 다윗의 위치를 파악해서 치자. 그 다음에 근데 왜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지금 다윗의 무리가 도망다니느라고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때를 틈타서 밤에 우리가 기습을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아히도벨이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다윗 왕만 죽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쳐있는 군대를 지금 급습하면 뿔뿔이 다 도망갈 게 뻔하고 다윗 왕만 우리는 죽이면 게임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어떠세요? 좀 오... 그러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납득이 가는 뭐 누가 읽어도 사실은 굉장히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4절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이 리더들이 압살롬을 포함해서 만장일치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듣자마자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죠. 그래서 이 플랜드로만 시행이 되면 그냥 드는 느낌이 다윗 왕조가 지구상에서 그냥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압살롬 왕이 난데없이 다른 인물의 의견을 갑자기 묻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늘 아이도벨에게만 물었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제3의 인물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권 정당화에 지금 아이도벨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거든요. 거의 뭐 1등 공신인데, 그리고 그의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바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압살롬이 왜 그랬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그 사이에 뭐 아이도벨과 압살롬이 사이가 틀어졌냐 하면 그런 내용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냥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굉장히 아이도벨 맘대로, 압살롬 맘대로 가는 이 현실인 것 같지만 그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주권적으로 일하셨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압살롬이 자문을 구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후세. 이 후세라는 인물이 사실 굉장히 의외의 인물인 것 같아요. 사실 후세 역시도 뭐 전략적으로 이 압살롬 왕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스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의 왕국에 심어놓은 약간 그런 첩보원인 겁니다. 근데 다윗이 아이도벨의 계략에 회방을 놀려고 이렇게 보내놓은 첩자한테 공교롭게 이 지금 압살롬이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아이도벨의 제안에 대해서. 참 이상하죠.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진짜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시면 다윗의 친구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후세는 그렇게 막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인물일 거예요. 다윗의 친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이거 어떤 계략인 것 같냐 물어봄으로 진짜 이 후세가 속마음은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윗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지, 정말 다윗과 등을 후세가 정말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에게 온게 맞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작업이죠. 근데 그런 심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그 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경탄을 금할 수밖에 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후세가 뭐 그냥 막 시덥지 않은 얘기를 했으면 뭐 그냥 무시하고 압살롬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압살롬이 곰곰이 들어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꽤 타당한 얘기거든요. 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꽉 들어와서 이렇게 딱 마음에 너무 잘 들어맞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도벨이 제안한 것보다 이 압살롬 왕의 마음을 더 흐뭇하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자, 한번 9절과 10절을 보실게요. 일단은 태도가 마음에 듭니다.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죠?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아이도벨이 되게 좋은 전략들을 내세웠는데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조금 삐끗한 것 같다. 계략이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리스펙을 하면서도 디스를 하죠. 아주 교묘하게.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명성도 같이 이용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다윗 왕과 그의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스런 자들이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아히도벨이 내놓은 이 안이 진짜 되겠냐? 다윗과 이 용사들을 정말 칠수 있겠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용맹스런 군사인 거를 너희들이 다 알지 않냐? 온 나라가 다 알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두려움을 부추깁니다. 다윗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쟁에 전쟁을 거듭하면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격퇴한 그런 승리의 화신 아닙니까? 늘 승리를 가져오는 왕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용맹스러운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다윗과 그 무리가 잠든 사이에 그들을 기습해서 그들을 죽이자, 다윗만 죽이자, 이 안이 통할 리가 없다. 이게 오늘 후세의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어필을 하죠, 압살롬 왕에게. 그리고 지금 이 용맹스런 자가, 그리고 전쟁에 능한 다윗이 그냥 넋놓고 자고 있을 리 없다. 어딘가 굴에 들어가서 짱박혀서 우리가 갈 때 분명히 우리를 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거다. 거기서 한번 져봐라. 한번 지면 소문이 다 퍼지고 우린 끝이다. 사람들이 압살롬의 군대가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민심이 막 우리한테 이제 왔는데 결국 다시 떠나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 후세의 접근을 우리가 잘 보시면 한 가지 굉장히 결정적인 게 있는데요. 후세의 접근은 이 아히도벨과는 달리 앞에 우리가 본 뭐 시므이나 이런 인물들과는 달리 자기중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또 왕의 마음에 너무 쏙 들어온 거예요. 아히도벨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1절부터 3절 보시면 주어가 계속 뭐죠? 주어가 내가 하겠다.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 내가 사람을 동원하겠다. 내가 택할 수 있게 해라. 내가 일어나서 치겠다. 계속해서 내가라는 말을 씁니다. 기가 막힌 작전인 거는 알겠는데, 압살롬도 알겠는데, 아, 이거 본인이 하겠다고, 본인이 다 모든 영광을 갖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죠. 후세는 이런 압살롬의 마음을 잘 읽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후세가 내놓은 안은 압살롬 왕이여 당신이 영광을 받으소서 이겁니다. 왕께서 직접 선두에 나셔서 적들을 격퇴하시는데 그냥 지금 당장 가면 좀 너무 이 다윗의 군대에 비견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대를 모으십시오. 다 모은 다음에 당신이 가서 딱 격퇴를 해서 모든 백성들의 신임도 얻고 승리자로 그 영광을 다 취하십시오.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런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보시면 내가만 얘기했던 아이도벨에 비해서 우리가 왕이 나서시면 내가 같이 도와서 일을 하겠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음에 든 거는 화끈합니다. 뭐가 화끈하냐? 12절을 보시면 아히도벨이 내세운 전략은 다윗 왕만 죽입시다. 그러면 이제 군사는 그냥 내버려 두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배구를 해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공략이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스파이크를 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냥 이렇게 툭 쳐서 넘기는 거 안 좋아요. 왜냐? 그거를 쳤을 때 뭔가 상대방의 와를 무너지는 것 같은 통쾌함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 마찬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도 뭔가 그냥 전체를 다 멸해서 아 그냥 누가 봐도 야 정말 완벽하게 이겼구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보길 원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완전히 후세에게 기울은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압살롬이 왕이 이렇게 기우니까 그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 더 좋은 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한번 잠깐 멈춰서요. 이 지금 막 디테일을 계속 우리가 살펴봤는데 조금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후세의 안이 진짜로 아히도벨의 안보다 훌륭한 안인가요? 관심 없으세요? 일단 뭐 제가 질문을 할 때 답이 떠오르지 않으시면 말씀으로 푸시는 게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일단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지금 결론을 이 지금 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래요. 아 별로인 계략 뭐 이런 게 아니라 좋은 계략이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누구나 인정할 만큼 처음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던 것인 만큼 정말 너무 좋은 정말 똑똑한 그런 계략인 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전원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메이저리그를 보시다 보면 매해 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할 사람들을 투표를 해서 정말 레전드 같은 선수들을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일을 꼭 하는데요. 지금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만장일치로 거기에 헌액이 된 사람 딱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노 리베라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뉴욕 앵키스의 그 투수만 그렇게 만장일치로 올라왔고 나머지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만장일치를 끌어냈다는 거는 절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계략일 때만 가능한 거죠. 그게 아이도벨의 계략인 겁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죠.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완벽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계략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한 번씩 꼭 느끼게 되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서 작정하시고 행할 때에는 우리 눈에 볼 때, 우리의 지혜로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이거는 안될것 같은데 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절대로 성공을 목표로 한 전략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개개인이 자신의 어떤 어젠다, 뭐, 내가 갖고 있는 목표, 뭐, 내 이익, 이런 걸다 들고 들어와서 그걸 성취하고자 그렇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 생각에는 더 빈틈없고, 더 철저하고, 더 그럴싸한 계획들을 들고 들어와서 해야 될것 같지만 우리의 습성상 세상 가운데서의 습성상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점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바꿔가는 이상한 방향으로 바꿔가는 공동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와 가정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몸담는, 그러다 보니 언제든 싫으면 떠날 수 있는 그런 단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공감할 만한 뭐 그럴싸한 건물이 있고 또 시설들이 있어서 그래도 교인의 숫자도 좀 되니까 뭔가 세련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고 어른들을 위해서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좀 품격 있는 조금 그래도 좀 의식 있는 그런 놀이 문화가 공유되고 있으면 그러면 괜찮은 교회일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들 점점 이런 것들에 점점 더 심취하고 집착해 가는지 그걸 참 모르겠습니다. 노회 안에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들이 참 많은데요. 만나서 항상 얘기를 나누다 보면 중소규모의 다른 지역 목사님들, 항상 성도들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 이런 것들의 혈안이 돼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갈아타기를 거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가정은 또 어떤가요? 교회가 그렇다면 가정은? 가정은 좀 나을까요? 뭔가 전략적으로 가정에 그럴싸한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그러면 괜찮은 가정인가요? 예를 들면 뭐 악착같이 내가 막, 막 모아서 예쁘고 살기 좋은 집을 넓은 집을 갖추고 진심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트렌디한 그런 취미 활동, 여가 활동을 즐기고 뭔가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뭔가 올릴 만한 그런 내가 내세울 만한 삶을 살고 있으면 아니면 악착같이 번 돈으로 우리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넣기 위해서 모든 그냥 혈안이 돼서 그거에 올인을 하고 훌륭한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뭐 이러면 괜찮은 가정인가요? 참 이상한 게요. 점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자기 가정을 판단하고 남의 가정을 또 판단하고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고 내 상황, 내 가정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으면, 그런 요소들이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으면 더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그거를 해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뭐 열심히 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단에 불과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왜 점점 본질처럼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는 공동체 멤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큰 관점에서 좀 살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15장을 기억해 보시면, 이때라는 인물 기억나십니까? 이때. 15장 19절에 보시면, 이때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참, 정말 이 다윗 왕이 쫓겨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정처 없이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라는 인물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돕겠다고 나섭니다. 그 뒤에 이제 또 저희가 발견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 후세인데요. 이 후세를, 후세 역시도 아까 제가 좀 나름 지략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대상의 27장 33절 보시면 이 후세라는 인물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아히도벨을 딱 대조시켜서 표현한 아주 짧은 그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였고 후세는 왕의 벗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사와 벗. 모사라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치밀하게 목적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거를 돕는, 자문을 주는 사람이라면 이 벗, 친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후세에게만 붙는 수식어, 다윗의 친구라는 수식어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후세와 다윗 사이의 관계가 압살롬과 아히도벨 사이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확연히 다른 뭔가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후세가 등장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 등장 장면부터 일단 좀 인상적인데요. 15장 30절과 31절 한번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막 도망가는 이 처량한 처지에서 감람산 길로 백성들과 함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아이도벨의 배신 소식에 굉장히 마음이 진짜 막 땅으로 푹 꺼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젠 어떡하나. 너무 막막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진짜 할수 있는 거라고는 거기 뭘 하죠? 아이도벨의 모략이 제발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별 실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도만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좀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근데 그때 혜성같이 등장하는 존재가 이 후세입니다. 그러면 혜성같이 등장한 이 존재에게 어울리는 거는 뭘것 같습니까? 뭔가 기가 막힌 그런 전략을 들고 나와서 뭐이 아이도벨을 압도하는 그런 식으로 다윗을 돕는다거나, 아니면 강력한 군대를 끌고 와서 힘을 실어준다거나, 뭐 이런 좀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와야 될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후세가 한 거는 15장의 32절을 보세요. 뭘 했습니까? 다윗 옆에서 뭘 했다고 나오죠? 옷을 찢고 그와 똑같이 머리를 가리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고 나옵니다. 그게 다예요. 그냥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있어주고. 왜죠? 후세 지금 지금 상황을 보시면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막막한 상황에 갑자기 후세가 와서 내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걸어가지고, 같이 그 아픔을 나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울컥하겠죠. 그렇죠? 내가 너무 힘든데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울 텐데 같이 울어주고 그걸 나눠주니까요. 다윗을 향한 후세의 사랑이 아마 다윗에게도 분명 느껴졌을 겁니다. 제가 EM 장로님들과 이좀 같이 북스터디를, Church Elders라는 책으로 북스터디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한마디가 있어서 좀 제가 나눠보고 싶어요. 거기 보시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교인들을 어떻게 장로들이 돌볼 건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챕터에서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Smell like sheep. 양들과 똑같은 냄새를 풍기게 그렇게 해라. 무슨 얘기냐? 교회 리더들도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비즈니스 마인드, 전략적인 마인드 막 이런 걸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의사결정을 해주면, 내가 뭔가 관리를 해주면 그러면 알아서 뭔가 도움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회에서도 또는 심지어 저희 같은 교육자들도 그런 식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스스로를 돌아봐도요. 그걸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한테. 지금 이 내용은 그걸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돌보는 양들과 똑같은 냄새가 나도록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들의 슬픔이 실제 내 슬픔으로 느껴질 만큼 그게 동행하는 삶으로 실제로 살아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저희가 사랑할 때 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와 시간을 보내주고 내가 뭔가 크게 바꿀 수 없을 것 같아도 그 자리에 있어주고 동행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때 양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삶의 몇 면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장로들의 역할이고 그게 성도가 서로를 대할 때의 역할인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걸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장 6절 7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뒤로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냄새를 풍기고자 똑같아지시는 낮춤을 마다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너무나 겸손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후세의 다윗 사랑은 이 선에서 그치지 않고요. 약간 보면 33절, 34절을 보시면 15장에 좀 과한 것 같은 요구를 합니다. 자기와 하나가 되어 맞이하는 후세에게 어떤 요구를 하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적지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을 너가 들어가서 좀 막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죠? 공공이 생각해보면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네 목숨을 걸어서 내 원수를 막아달라 이 얘기잖아요. 다윗의 친구인 것을 아는 압살롬에게 너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리해 보이는 요구도 요구인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요구에 순종하는 후세입니다. 37절 보시면 다윗의 친구, 이 표현이 꼭 나오죠.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성읍으로 들어가서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거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후세는 가고만 한 것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죠? 실제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면서 목숨을 그냥 내어놓으셨어요. 그냥 버리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후세도 다윗을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똑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다윗의 친구라는 이 수식어가 그냥 괜히 붙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만 붙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친구라 불림받는 우리들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후세처럼 후세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교회 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성도들의 교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온 우주적인 교회,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와서 우리 기쁨의 교회, 한 단계 더 들어와서 각 양육부서 안에서, 각 사랑방 안에서, 이제 곧 새롭게 형성될 미사모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사랑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기쁨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밖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는데 세련됐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고요. 프로그램이 되게 좋다 얘기 많이 듣습니다. 교인들이 딴 교회들은 막 줄어들고 있는데 막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뭐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 감사한 일인 건 맞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도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아 기쁨의 교회 정말 괜찮은 교회다 이럴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에 걸맞는 공동체인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맺겠습니다. 이러한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어진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라는 걸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아이도벨이 난데없이 갑자기 자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23절,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아이도벨과 압살롬이 형성했던 전략 공동체가 결국 얼마 못 가서 해산합니다. 근데 그 두 인물의 말로가 너무 비참해요. 17장 23절 보시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생각에는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실패해서 충격받아서 그렇게 믿었던 압살롬 왕이 갑자기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탁월한 전략가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도벨의 눈에 이 다음 단계가 뭔지 빤히 보이게 된 겁니다. 압살롬에게 이제 신임을 잃었죠. 다윗을 죽일 절호의 기회는 사라졌죠. 그럼 남은 거는 뭡니까? 다윗이 뭐 보면 지금 압살롬이 막 그렇게 똑똑한 전략가는 아닌 것 같고 분명 다윗이 더 나은 왕인데 곧 권력을 다시 잡아서 그러면 배신자인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배신자의 말로는 죽음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미래가 없다는 걸 알고 본인도 그렇게 먼저 그 길을 택한 겁니다. 이처럼 전략 공동체는 그 전략이 실패할 경우에 큰 위기가 오고 결말은 아주 우울하고 비참합니다. 근데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저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양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온갖 전략을 들고 와서 엄청 열심히 삽니다. 그 전략을 들고. 근데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그 전략이 실패할 경우 그 공동체의 숙명은 끝이라는 거예요. 위기 뒤에 끝은 비참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담 이후로 죄 아래 놓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패턴을 겪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보니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죄의 삭신 사망밖에 대면하지 못합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아이도벨의 선택은 죽음이었던 겁니다.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사랑 공동체는 다릅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왜냐? 이 공동체는 잔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 힌트가 오늘 본문의 뒷부분, 17장 뒷부분 27절부터 29절 부분을 보시면 등장하는데요. 압살롬 군대 추격을 따돌린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자 또다시 위기가 닥치죠. 그 위기가 뭡니까? 압살롬이 그새 군대를 모아서 진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도망다니느라고 지금 다윗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지쳐있죠. 지금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데 다시 전쟁에 들어가야 되니 이 싸움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이 다윗의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되죠. 28절, 29절을 보시면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콩, 팥, 볶은 녹두, 뭐 꿀, 버터, 양, 치즈. 이거 뭡니까? 떠오르는 이미지 없으세요? 이거 보시면 지금 파티입니다. 파티. 파티에 필요한 물자들이 막 다 모여들고 있어요. 잔치입니다. 잔치하면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는데 시편 23편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가 내 코앞인데 진짜 위기의 상황에 내가 절절 매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는 기쁨의 잔이 넘친다는 파티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 잔치에 계속해서 사람이 붙습니다. 다윗만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요.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그걸 들고 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방인인 나아스가 오고요. 또 암미엘의 아들 미갈, 또 길라사람 바르실레, 뭐 무슨 굉장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데 다 다윗에게 붙기 시작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을 끝으로 이 말씀을 이제 맺으려 하는데 잠언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의인인데 그 의인은 사람을 얻는대요.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captures soul. 영어 번역은 captures souls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어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잔치 가운데. 크리스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천국의 이미지를 너무 빼다 닮아서 생명나무가 있어서 모든 게 풍성해서 그 자체가 잔치였던 창세기 맨 앞에서 벌어졌던 에덴에서의 그 모습과도 같고요. 성경의 맨 끝에 등장하는 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내리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쁨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그 모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생명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식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